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3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각각 25%와 18%를 얻어 트럼프를 이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어느 후보가 트럼프와 맞서더라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크루즈 의원이 단일 후보로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 54% 대 41%로 트럼프를 13% 차이로 앞섰고 루비오 의원은 51%를 얻어 45%에 그친 트럼프를 약 6%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보들은 8일 미시간과 미시시피, 아이다호와 하와이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미시간과 미시시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두 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 트럼프의 돌풍을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강력한 규제들로 미국의 은행과 경제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금융위기 발생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이나 정치권 담론에서 일반화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권이 몰려있는 뉴욕 월가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제는 위기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더 건전하고 더 강력하게 금융체계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개혁작업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 산업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자산을 쥐고 법률가와 회계사, 분석가들과 결합해 미국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산 석유가 유럽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영 사나 통신은 7일 스페인 정유회사 인근에 정박돼 있던 유조선에서 유럽에서 사용될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하역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유럽연합이 지난 2012년 이란산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한 이후 석유 수출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은 대이란 제재 이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제재 이전 하루 36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280만 배럴로 낮아졌으며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던 원유 수출 규모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를 본 궤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서히 이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만까지 증가했다가 2050년에는 현재 수준인 13억 8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중국의 인구정책 책임자가 전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리빈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인 8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주임은 특히 지난해 말 실시한 두자녀 정책으로 인해 2050년 중국의 노동인구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반군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타지 아지즈 파키스탄 총리실 외교수석은 8일 기자회견에서 탈레반 반군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협상의 결과로 나올 만한 것들로 미리부터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의 북한 선박 상당수가 지난 3일과 4일을 기점으로 레이더망에서 일제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과 단체,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입니다. 또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40명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대북 제재는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으론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 전선 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 공업 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홍영칠 군수 공업부 부부장과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홍영칠, 홍승무는 그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고 나머지도 다 제2자연과학원 우주개발국 상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의 직접적인 수행자들이죠. 뭐 어쨌든 그 사람도 손발을 묶어놓으면은 그건 뭐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 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 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도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론 김석철 주 미얀마 대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단군무역, 대동신용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도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군부 인사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태성무역회사, 조선연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진선박, 평진선박, 영진선박 등 북한의 해운회사도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일심국제은행과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등 11곳은 한국 정부가 이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독자 제재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1심 국제은행은 이제 군 은행인데 다른 회사들도 이제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거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급 효과 기관들이나 은행들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다른 3국의 파급 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제재 효과를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한국 국민 간의 외환 거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의 한국 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남북한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북러 삼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라진핫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한국 국민이나 제외 동포에게 해외 북한 식당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층적, 다각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더해서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제재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지난 2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군부 핵심 인사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1명과 기관 5곳 가운데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사이버 범죄 등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결합되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행동에 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강료이사회도 지난 4일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엔 결의 2270호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2월 19일 강요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10만 엔, 미화 870달러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이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가 매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측과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제재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 해운 관리 회사 소속 북한 선박 상당수가 지난 3일과 4일을 기점으로 레이더망에서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유엔의 새 결의안 채택과 필리핀 정부의 진통호 몰수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상당수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7일 전 세계 선박의 입출항과 위치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지난 24시간 내 위치가 파악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일 분석 당시 24시간 내 위치 정보가 확인된 선박이 15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며칠 새 무려 8척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파악된 선박 중에도 5척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 척은 필리핀 당국의 몰수 조치 예정인 진통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운항 중이면서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단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한 척의 선박은 라남 3W호로 한반도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16분 북한 서해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돼 현재는 남포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사라진 선박들은 대부분 한반도 시간으로 3일과 4일 집중적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린라이트호의 경우 3일 오후 2시 31분 산둥성 해안에서 자취를 감췄고 비슷한 시간 JH86호와 사우스힐 5호도 한반도 서해상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에버브라이트호를 비롯해 진태호, 미림 2호, 라남 2호 등은 지난 4일 정오 시간대 보낸 신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필리핀 정부가 진통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때와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일본 해상에 머물던 한 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반도 서해상에서 마지막 위치가 포착돼 모두 하루 안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AIS를 끈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ll of the attention, it's quite sort of possible that someone has said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의심을 받지 않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들의 AIS를 끄라고 지시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선박들이 같은 회사에 소속됐다면 일제히 지시에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AIS는 국제 규정에 따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원양 해운 관리 회사 소속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VOA는 지난 3일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근거로 이들 선박 31척 중 19척이 지난 한 달간 입출항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이 중 중국의 총 21회로 가장 많은 정박 횟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선박 31척 중 10척은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몽골 등 다른 나라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재 대상 선박의 이름을 올린 던라이트호가 최근 퍼스트 글림호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오른 선박이 이름을 바꾼 건 첫 케이스입니다. 소어 담당관도 VOA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일은 북한 선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최근 VOA에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인 국제해사기구 번호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IMO 번호를 토대로 제재 선박을 가려내야 한다고 소어 담당관은 조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 31척의 IMO 번호를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선제 타격 발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달리 투명성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take all threats seriously and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선제 타격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앞서 성명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선멸적 타격을 먼저 가할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 실시 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transparent, defense-oriented, and have been carried out regularly and openly under the.
두 나라의 연례 군사 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일 뿐 아니라 40년 동안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 실시에 앞서 수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유엔 회원국들 역시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이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의 바탕을 두고 진행되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훈련은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애덤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OK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애덤스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 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담당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손전화가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과 철도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움직임도 포착돼 한국 당국이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한국 정부의 외교와 안보 담당 주요 인사 100명가량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이 가운데 20% 정도의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확한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이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도록 유인해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음성 통화를 녹음해 파일을 탈취하고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해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실제로 음성 통화를 녹음해 탈취한 흔적들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따라 감염된 스마트폰을 상대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해킹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특히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북한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정 웹페이지나 망 산업을 겨냥했던 공격 대상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했다며 스마트폰 해킹 특성상 후속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 교수입니다.
지속적으로 뚫릴 때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도요. 한 차례만 넣는 게 아니고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예를 들자면 만 개까지 확보해라. 목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만개 확보될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보내고 예를 들면 문자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하면서 확보를 해나가는 것.
북한이 외교와 안보 담당 요인들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가한 것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 태세와 대북 정책 관련 기밀 정보들을 빼내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 내부 전산망을 장악하고 금융권 보안 프로그램 공급업체 전자인증서를 탈취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국가정보원은 해당 업체와 협조해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 공격에 대해 2013년 언론사와 금융사 전산 장비를 파괴한 320 사이버 테러와 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 파괴를 노린 사이버 테러의 준비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두 개의 지방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내려고 시도했다며 메일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또한 북한의 철도 관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의 준비 작업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입니다.
북한은 일단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심을 흔들기로 원하기 때문에 공공다중이 이용하는 금융, 교통기관망에 대한 거, 전력망에 대한 거, 이런 망산업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죠.
북한은 또 지난해 6만여 대의 좀비 PC를 만든 데 이어 올해 1월에 전 세계 120개 국가에 만여 대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좀비 PC는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관련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이 좀비 PC들의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핵 접근법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한국의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구도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양국이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해오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면서 공을 들여온 한중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숭실대 이정철 교수입니다.
중국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신형 대국 관계죠. 동아시아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두 대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한중 관계는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뭐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 밑에서는 좀 다른 흐름들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마치 그 연평도 사태 직후에 중국이 MB 정부에 협조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죠.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 제재 등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의 강조점을 찍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토론회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1차관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 국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분명한 그런 조치나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검토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중국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대화 담론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 지금 당장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이면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고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 회복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한미일 삼각 공조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강화되니까 역설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이 마치 침해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전면 제재는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역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동민 단국대 교수는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미한일 간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에 이제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만나고 오면서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느 정도 사드가 무용화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고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놨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드 문제가 우리 한국이 그 한미일 그 공조체제 더 강화하면서 이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실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군사적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합참의장은 지난달 11일 1년 7개월 만에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대응 조치로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협의와 공동작전 계획 수립반 운영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등을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태도를 바꾼 데는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건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의 영토 갈등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데 모든 바다가 막히는 또 모든 인접 국가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드의 문제는 단지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닌 미중 간의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타나는 또는 서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구도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왕이 부장이 23일, 24일 방미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뒀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할 경우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미한일 대 중러라는 냉전적 대립 구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북한이 바라는 동북아의 구도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신냉전 구도로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한국 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군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에 이어 평화연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한반도의 식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북핵 해법을 비롯한 한국 외교의 방향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한반도 미래에 대한 한미 중 3국 간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한중 간 전략적인 협의가 세 나라 간 대화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대북 지원자금 800만 달러에 대한 분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는 올해 초 대북 사업에 배정했던 800만 달러를 유엔 5개 기구의 영양 보건 사업에 집중 지원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앤드류 코비린스키 공보관은 7일 VOA에 이 자금이 취약계층에 치료용 음식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를 치료하며 북한 내 11개 도에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으로 5세 미만 어린이 180만여 명과 30만여 명의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1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기구는 세계식량계획으로 미화 287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265만 달러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취약계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건사업에도 100만 달러가 지원돼 저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콩 생산 증대 사업에 8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의 보건사업에 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 1월 올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70%인 2,500만여 명이 질과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180만여 명이 특화된 영양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기금 800만 달러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안보와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보호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주말 이후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올 들어 첫 황사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에서 올 들어 첫 황사 현상이 관측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오후부터 북한 서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온 황사 관련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비 사막과 중국 황토고원 그리고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평안북도 창성군, 평안남도 숙천군과 문덕군, 증산군, 황해북도 린산군과 개성시 개풍지구 등에 약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한국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에서도 지난 6일 황사가 발생해서 올해 처음으로 황사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자, 올해는 황사가 3월에 처음 관측이 됐는데요. 지난해는 조금 이른 2월에 발생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23일 한국의 서울에 황사경보가 발령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나비 평소에 2.6배, 카드뮴이 2.3배, 비소가 5배나 높게 관측된 바 있었는데요. 같은 때 북한에서도 농도가 진한 황사가 관측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황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죠?
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나는 흙먼지입니다.
예.
여기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맞춰서 부는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 한반도에 도착한다고 하는군요.
네. 자, 황사는 사람 몸에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사람이 황사를 들이마시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 가장 큰 문제죠. 아주 작은 먼지가 기관지와 폐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자, 황사에는 오염물질도 잔뜩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먼지도 먼지지만 오염물질이 사실 더 큰 문제죠. 이 황사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오면서 이 중국에서 생긴 각종 오염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 동부의 공업지대를 통과하는 이른바 오염황사가 큰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납과 비소 그리고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황사는 주로 이제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황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요?
네, 한국의 이 관련 기관 전망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 이 봄철에 이 황사 발생 일수가 5.4일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는 평년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예. 자, 그럼 황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역시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죠. 더욱이 이 노약자나 환자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꼭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이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써서 이 황사 먼지가 몸 안에 들어가는 걸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또 외출해서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게 좋죠. 이때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이 작은 먼지가 들어가기가 쉬운 이 머리카락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아울러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 내보낼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에 해조류와 마늘도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김정우 기자와 함께 지난 주말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황사와 관련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는 10여 년 만에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외 거주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the following.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지난 2일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같은 날 한국 국회는 10년 6개월 동안 계류돼 있던 북한 인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의 탈북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반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영국의 민간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늦게 발표됐지만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는 아마 사상 최악의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미국 동북부 뉴욕주에 거주하는 탈북자 이성민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제재 그 강도에 있어서 볼 때 뭐 최상이라고 하잖아요. 세부적인 것도 안 포함됐던 것들이 들어갔던데 이런 제재가 발효되면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뭐 북한에 보내는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해진 거죠.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서 북한의 그 핵 개발이라든가 주민 향상을 해라라는 메시지인데.
그러나 탈북자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유럽 북한 인권협회 박지연 간사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대북 결의안에서 이제 가장 큰 열쇠 고리를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세계적인 이목이 이제 중국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근데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중요시하지만은 북한 정권의 이제 갑작스런 변화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지현 간사는 북한의 지난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 때마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눈감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남성 앤드류 이 씨는 두 가지 이유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앞으로 그들이 이제 말만 하고 충실하게 참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외부 사회로부터의 압박을 통해서 붕괴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으로 수많은 그 난민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걸 반길지가 저는.
앤드류 씨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금까지 핵실험을 해왔다면서 면역력을 키워온 북한이 이번엔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 때 밀수로 생계를 유지했었다는 이성민 씨는 유엔 제재가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뭐 조항에는 저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를 적게 뭐 하는 이런 범위 산다라고 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재라는 게 이게 발동되면 뭐 대중 무역 수입에 다 우존하는데 시간이 차단되는 경우는 뭐 물가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80-90%가 다 중국산이거든요. 정부에 대한 타격도 있겠지만 그게 아마 또 주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돈 환율이라든가 쌀 가격, 물가 상승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박지연 간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의 삶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해 탈북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번 제재에 탈북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 정권을 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시 박지연 간사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없는 다른 새로운 그런 인권법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그런 것이 이제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직접 한국 내부에는 직접적으로 딱 북한 인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을 나와가지고 두 개가 저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
박지연 간사는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북한 인권법이 한국에 없었다는 게 서러웠다며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한국 정부가 굴욕에서 벗어났다며 잘된 일이라고 반겼습니다.
이게 솔직히 한국에 가면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국제무대에서 유엔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통과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망 아니면 그 정부의 수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통과 다행 시켜가지고 좀 기여하는 어떤 자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측면도 있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마련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앤드류 리 씨는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의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북한이 없어지더라도 아니면 또 뭐 통일이 돼서 뭐 남과 하나가 돼도 이 기록을 보존을 했는 게 앞으로 이제 저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북한 같은 그런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하나의 역사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보존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국회가 의결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비롯해 정책 개발과 대정부 건의,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는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약간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먼 바다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 World News.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3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각각 25%와 18%를 얻어 트럼프를 이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어느 후보가 트럼프와 맞서더라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크루즈 의원이 단일 후보로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 54% 대 41%로 트럼프를 13% 차이로 앞섰고, 루비오 의원은 51%를 얻어 45%에 그친 트럼프를 약 6%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보들은 8일 미시간과 미시시피, 아이다호와 하와이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미시간과 미시시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두 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 트럼프의 돌풍을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강력한 규제들로 미국의 은행과 경제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금융위기 발생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이나 정치권 담론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권이 몰려있는 뉴욕 월가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제는 위기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더 건전하고 더 강력하게 금융체계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개혁 작업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 산업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규제가 없었다면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자산을 쥐고 법률가와 회계사, 분석가들과 결합해 미국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만까지 증가했다가 2050년에는 현재 수준인 13억 8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중국의 인구정책 책임자가 전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리빈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인 8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주임은 지난해 말 실시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2050년 중국의 노동인구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 예상에 따라 앞으로 자녀 제한 정책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란군이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 TV가 보도했습니다. 관영 TV는 오늘 새벽 이란 혁명수비군의 지하시설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혁명수비군 사령관은 TV에 출연해 이는 중거리 미사일이며 발사 뒤 700km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 당국은 또 서방의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에도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해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반군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타지 아지즈 파키스탄 총리실 외교수석은 8일 기자회견에서 탈레반 반군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협상의 결과로 나올 만한 것들로 미리부터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정부는 미국과 파키스탄, 중국 등과 함께 탈레반 반군의 평화협상을 제안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